아마 이 찬양은 이 시는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꼭 시편을 대할 때에 저는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설교를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한들 내가 못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슨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훨씬 말씀에 깊이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어떤 다른 말로 듣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주 깊이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이번에 거의 1시 반까지, 12시 반 정도까지 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내 아들이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딸도 음악을 전공하고 며느리도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자인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러니까 긴장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음악을 전공했지만은 음악한 사람들을 싫어할 때가 있다.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감정은 많이 싫은데 신앙이 너무 없더라. 나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아빠, 그래요. 이건 자칫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찬양이 내 속에 믿음에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절규의 시를 계속 많이 썼지 않아요? 73편의 시 중에 절규의 시가 참 많거든요.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위대하죠. 그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보면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시는 찬양시고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절을 기준에서 모든 육체가 영원히 송축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럼 그 주신 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모든 통치권을 위임을 다했어요. 모든 것에. 그러나 그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건 뭐이냐? 내가 너의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인간을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인 그 왕의 권세를 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되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18절에서는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요. 큰 민족은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성립이 된 거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바로 이 왕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랬죠. 주님 찬송하고 막 찬양한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하는데 진정으로 그게 이 시편 145편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이게 나의 것이야 우리 교회의 것이야 우리 가정의 것이야 하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저한테 질문은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네가 찬양할 수 있겠냐? 주님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륜이가 외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만한 높인 것이었거든요. 예. 내가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그 높이는 것이 어떻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마음 같아서 다 해서 찬양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송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히 찬양하는데 송축하는데 이제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마디로 다윗이 너무 힘들 때가 많고 괴로워 죽을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좋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아마 이번에 우리 아들 충격받고 갔을 겁니다. 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감정 잡고 찬양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네가 강단에서 무슨 설교한다고 까불어봐야 무슨 별볼 있겠냐. 진짜 내가 세우는 종으로서 네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인데 당위성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송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라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분이신데 그래요.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4장에서 그렇잖아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겠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잖아요. 어떻게 그의 그 기이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크게 찬양을 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하고 내가 지금 안 지가 54년인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지가, 그래 결혼해서 사는 거지. 54년을 지났는데 나 내 아내 다 모릅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저를 다 알겠어요? 모르겠지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도 못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물며 함께 살고 있는 인간도 모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께서. 그러니 교회처럼 위대한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처럼 위대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4절을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자요. 당위성은 뭐입니까?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대로 행하시는 그 큰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조만 했습니까? 타락된 인간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아들을 죽이면서 그 인간을 구해내시려고 하는 이 큰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와 그 구속, 그 능력과 은혜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대대로 해 나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이 12단계 이 부분을 성경 전체로 보면서 이야,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애기도 낳지 못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라를 만드셨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어찌 완도 촌놈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소나 뜯기면서 뭐예요? 완도항에서 나가는 목포의 눈물 할 때마다 저 노래 좋다 그랬더니 내가 목포에 와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3절 4절이 눈에서 띄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느냐, 당위성에 대해서 7절입니다. 예.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공의는 뭐예요? 죄 지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퍼부어 버린다.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이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지요. 은혜지요. 예.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당위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느냐,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모든 것을 선대하신데 그 중에 나를 선대해 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된 생각, 내 처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선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예. 주의 성도들이 송축해야 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감사해야 될 내용을 보면 주의 나라가 위대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르지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소돔과 고모라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고 아직 진정한 아들도 낳기 전에 1년 전에 내가 어젯밤에도 이 강단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줄을 친 거예요. 3대 동일 신앙의 그 깊이가 너무 큰 것을 보면서 미친 거예요. 강단에서. 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례가 아들을 품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그 메시지가 내년 이맘때에 낳게 될 소식을,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바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현된 현장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선택한 이유를,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정말 이건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왜 그때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을까?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거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에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최초의 그 아브라함에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떵떵거려도 이렇다. 인본주의는 이렇다. 망한다. 그러니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세우는 창조의 모든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다. 왜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동성애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거요. 예. 그런데 너는 그런 나라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이죠. 너도 만약 경우 이렇게 된다면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망할 나라 속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었느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명령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두 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방치해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교회가 그저 좋아가지고 은혜스럽다고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많이 대중으로 몰려들어. 그런데 진정으로 가슴을 찔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마음에 닿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와 공도 옳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멸망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길러졌는가를 보여준 것이지 않아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원하신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나서 이 1년 후에 날 아들 이삭을 17장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 이삭이다. 나는 그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한마디로 이삭 하나가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길러야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슴속에다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하면 이삭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부모 공경함이 없이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거에 나온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야 가야겠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강단에 세워놓은 이 종을 그냥 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그건 틀림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강단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18년간 여기서 목회하게 했으니 앞으로 18년간 아웃사이드에서 목회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이제 89가 되었습니다. 90살 가까이는 하나님의 이 깊은 맛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애기 한 사람이라도, 목회하고 있는 후배들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여기를 뺑뺑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뭘 새기든지 가슴에 말씀 좀 새기게 해주시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시편 145편 내일 다시 한번 그 다음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